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으로부터 동부와 남부 지역의 여러 정착지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헤르손 지역에 해방된 정착촌들을 언급하며 우리 병사들의 성공이 리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의 핵심 거점인 리만 지역을 탈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네츠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강제 합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움직임에 맞서 반격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국장을 구금한 사실을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완전히 솔직한 러시아 테러의 또 다른 표현이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러시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미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은 위험하고 무모하다면서 핵무기 사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전쟁은 승리가 없으며 전쟁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면서 이것이 나토와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그동안 점령했던 지역에서 후퇴하는 등 패배를 거듭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나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군이 타이완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이 새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여러 차례 넘었고 그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타이완과 주변 해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타이완 인근에서 잇따른 군사훈련으로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지역을 계속 항해하는 것으로 중국의 군사훈련에 맞섰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과 자이르 보소나루 현 대통령 모두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해 오는 30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브라질 선거당국에 따르면 99.7%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48.4%, 보소나루 대통령은 43.3%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선거당국은 두 후보 모두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해 오는 30일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 전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좌파 성향의 룰라 전 대통령이 극우파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10에서 15%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조사가 자신에 대한 지지 열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보소나루 대통령과 토론에서 정면 승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집권 보수당 내 강한 반발을 초래한 최고 소득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했다고 B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코지콰탱 영국 재무장관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기업 지원부터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감세까지 우리의 성장 계획은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면서도 우리는 이런 반응을 이해하고 귀담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한 사망자가 87명으로 늘었다고 미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언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에서만 83명이 숨지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지난달 25일 이후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무기 역량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대북지원단 살포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탈북자 그룹이 또 의약품 등을 매단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16도, 최고 5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2 내지 4미터, 서해 1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마친 북한이 최근 일주일 새 네 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전술 핵위협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강대강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6시 45분께부터 7시 3분께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돼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도 약 30km로 약 35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6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이 정도 비행거리면 평양에서 한국 쪽으로 쏠 경우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번 발사로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일주일 새 무려 4차례에 걸쳐 모두 7발의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최근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당국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견고한 압도적 대응이라는 표현에 대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미한 연합의 재래식 전력을 모두 활용해 대처한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한국 군당국은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튀어올라와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됐습니다. 현무 계열 중 탄두 중량 추정치가 9톤까지 제시됐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미사일로 이 미사일 10발이면 저위력 핵무기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강한 중량에도 정밀 유도 장치를 탑재해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벙커까지 정확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북한 지휘부의 지하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등에 큰 위협을 주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에 여러 발을 만일에 평양에 쏜다 그러면 광범위한 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충분한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 정부와 군은 그러나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아직은 미사일 대응 사격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직접적인 맞대응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대응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무리 탄두 중량을 키워도 재래식 미사일이 핵미사일의 대칭 전력이 될 순 없다며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비행 등으로 보다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지금 한반도를 이제 그 겨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례적으로 4발을 쏜 이상 한국군의 자체 대응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뭐 원점 타격 훈련을 한다든지 뭐 대규모 화력 훈련을 좀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이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겐 안보 태세에 대한 믿음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번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다종의 신형 미사일을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를 활용해 잇따라 쐈다며 이는 핵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제화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실전 테스트를 하는 단계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제화를 하는 것 자체는 제도화의 상당히 높은 단계고 그걸 이제 실제 이행하는 시험 단계, 작전 계획 단계에서의 그런 일종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읽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조한범 박사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태도를 전환한 사례를 꼽으며 북한의 이번 도발은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공격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4차례 미사일 도발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항모 강습단이 참여한 미한 해상 연합훈련 그리고 미한일 대잠수함 연합훈련이 한국 영해와 인근 공해에서 진행되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전술 핵무기의 실전 배치, 그다음 핵교리의 법제화 이 바탕 위에서 그동안 안 보여왔던 공격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시기 중에 도발, 그다음에 국군의 날 당일날 도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던 패턴입니다. 이 재래식 도발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번의 특징입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 기술 개발에 구조적 제약이 있는 전략 핵보다 전술핵 완성에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전술핵을 지렛대로 한 또 다른 형태의 공격적 도발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일주일 새 네 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무기 역량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저지 활동을 외교 노력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오늘도 북한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했다며 미국은 앞서 이번 주에 발사된 5발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이번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데 그친 기존 논평에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새로 포함한 점이 주목됩니다. 대변인은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일주일 사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EU, 영국, 캐나다가 닷새 동안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25일과 28일에 이어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은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30일 VOA에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정세는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다른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실은 30일 VOA의 논평 요청에 EU는 반복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에 대한 또 다른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무기 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안보를 가져오거나 북한 주민들을 돕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이 이 길을 택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9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VOA에 캐나다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자유 북한 운동연합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약품 등을 매단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지난 1일 저녁 10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타일레놀, 비타민 C,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상하원 의원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이동 저장 장치 등을 대형 에드벌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풍선을 보내던 중 첩보를 입수한 한국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했고 박 대표를 체포, 연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거듭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법상 대북전단 금지 조항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며 북한이 대북전단을 도발구실로 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선 탈북민과 인권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인권을 지지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개탄스러운 학대에 시달리고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수백만 주민들을 대신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탈북민과 인권단체의 용기를 인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했다는 북한 정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경은 봉쇄돼 있고 인도주의적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를 포함한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수용소에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 정권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원을 전용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탈북민 중 많은 사람이 학대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고 초국가적 탄압을 받는다며 우리는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이 겪는 역경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즉결 처형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낙태, 그리고 다른 성 관련 범죄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국제사회가 이런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책임 규명을 촉진하면서 북한 안팎 그리고 북한 내부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늘리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 등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사는 방미 기간 국무부와 백악관 등 미 행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대사는 6일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스탠퍼드 대학 아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2017년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대사에 이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검증활동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6차 총회 마지막 날인 30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면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Now we can proceed with the adoption of the draft resolution.
이번 결의안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신고된 영변 원심불리기 가동, 강선단지 움직임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을 다시 실험하고 경수로 인근 건물과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에 부속 건물을 신축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데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이 풍계리핵 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인근의 지원 건물 여러 채를 새로 지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핵실험장 제거는 신고된 원심불리기 농축시설 증설과 마찬가지로 매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7개국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캐나다 대표는 전날 총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키며 북한에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words of the Director General, these activities are deeply troubling.
한국 대표는 결의안 통과 직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안보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핵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resolution before us reflects our common belief that the DPRK nuclear issue
이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에 착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외교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대표는 북한이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이런 우려를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This conference adopted a consensus text reflecting these factual updates.
이어 총회는 북한의 행동은 결코 받아들여지거나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반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확고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의 최근 핵활동 정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총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던 중국은 이날 재개된 회의에서는 수정 의견을 철회해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중국 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중국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며 동시적,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광범위한 합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북한에 대한 이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입장 등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스페인 인도 신병 인도 결정을 받은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29일 공개된 명령문에 따르면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이동 가능 범위를 대폭 늘리고 외출 가능 시간 등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택에서 약 80km로 제한됐던 안 씨의 행동 반경은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할 구역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또 기존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였던 외출 가능 시간은 1시간 늘었으며 매일 해야 했던 사법당국 관계자와의 화상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안 씨 측이 제거를 희망했던 발목 추적 장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반북단체 자유조선 관계자 등과의 접촉 금지 규정 철폐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체포됐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씨는 지난 5월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변호인은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에 안 씨에 대한 인신보호 청원을 냈습니다. 인신보호청원은 미 연방기관 구금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미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스페인 신병 인도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변호인은 이어 안 씨의 보석 조건도 완화돼야 한다며 지난달 12일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당초 로젠블루스 판사는 발목 추적 장치 제거 등을 포함한 안 씨 측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사흘 만에 법원 절차에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후 23일 법원은 안 씨 측과 검찰이 참석한 가운데 보석 조건을 다시 심사했고 그 결과를 담은 명령문이 이날 공개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연방검찰은 안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에서 스페인 수사당국이 제출한 증거가 안 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고 있으며 안 씨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의 혐의가 명확한 만큼 구금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안 씨 측은 스페인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부의 인신보호 청원 수용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안 씨의 신병이 인도될 경우 북한이 스페인에서 안 씨를 암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분명히 밝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다만 안 씨의 주장과 달리 암살과 관련된 이 사안은 신병 인도를 결정하는 법원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문건이 인신보호청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안 씨의 변호인도 조만간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문건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인신보호청원을 수용할 경우 스페인 신병인도는 취소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신병인도를 반대한다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BOA는 전 국토안보부 고위관리의 서한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인도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안 브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5년 만에 실시된 미국, 한국, 일본의 대잠수함전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3국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동맹의 강력한 준비태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한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 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나라가 훈련을 실시했다는 건 미한일 3국 협력 개선을 핵심 요소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는 겁니다. 또 이번 연합훈련은 미한일 해군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병력의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 7함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한국과 일본 인근 해상에서 3자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번 훈련이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전향적이고 우리의 공동가치를 반영하며 영내 안전에 도전하는 세력의 단호한 3자 관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 빌함, 미사일 구축함 USS 벤폴드와 한국의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이 참가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에 나서는 건 2017년 4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제주 공해상에서 실시한 훈련 이후 5년 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훈련이 지난 5년 동안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훈련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물론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se exercises were not conducted for the last five years is really because of the desire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번 대잠수함 연합훈련은 증대되는 미한일 3국 공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also an important reflection on growing trilateral.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한일 3국 공조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며 3국 공조는 미국 정부에게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3국 훈련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육해공에서 북한의 어떤 전쟁 전략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시의 동맹의 선박을 공격하고 특수작전부대의 남침에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잠수함전 훈련은 동맹의 선박과 해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message is that the alliance is ready. The alliance can defeat any of North Korea's warfighting strategie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의 적금과 미사일 발사 혹은 다른 선박에 대한 공격을 맞는데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세 나라는 모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세 나라가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해 공해상에서 상북협력 움직임을 보이는 건 타당하다는 겁니다.
we all have similar interests to keep North Korean submarines from getting out into that.
전문가들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전임 정부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표명한과 동시에 미한일 3국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3국 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스 센터 선임 연구원은 정보와 방위 협력 분야 모두에서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억지력을 개선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의 공조와 조율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on intelligence and defense cooperation, it's going to require more trilateral cooperation.
또 향후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방안으로 3국 확장 억지 대화를 제안하며 이는 한국과 일본을 더욱 안심시켜 두 나라가 3국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매닝 선임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최고위급 접촉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누적됐던 이견을 순조롭게 해소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통적 외교 안보 문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표되는 경제 현안까지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기술을 급진전시키고 대담한 공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0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브루스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과 앨런 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링너 선임연구원님, 해리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방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연쇄 방문을 어떻게 보시는지, 미한 관계 현 주소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Some of the visits were happenstance because Vice President Harris had been in Japan for former Prime Minister.
일부 방한은 우연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죠. 하지만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중요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전략과 다양한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과시하고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저는 전반적으로 미한 관계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던 장애물들을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윤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김 선임연구원님,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중 논의한 여러 사안 가운데 한국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진 건 미국의 새로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정부가 곧 행동에 나선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선거 이후까지 한국이 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So I think that means that the South Korea concerns have been heard by the White House and U.S.
백악관과 다른 부처 관리들이 한국의 우려를 잘 들었고 그런 우려 중 일부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미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 문제는 미국 의회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 내 긍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초당적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이 과거에도 여러 난제를 극복한 만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무역 장벽으로 받아들이는데요. 크링터 선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Well, economists I've talked to said that the IRA likely violates WTO agreements.
경제학자들은 재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 무역기구 WTO 규범과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정부들은 때론 이견 해소를 위해 아주 느리게 움직이곤 합니다. 그리고 김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이는 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미국의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요청에 응했는데 미국이 이런 보호 무역주의 조치를 하는 건 좀 일방적이지 않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법이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선임 연구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이 미한 관계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Vice President's visit to DMZ reflects a core essence of the U.S.
부통령의 DMZ 방문은 미한 군사 동맹의 핵심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두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정부의 2인자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잔혹한 독재를 규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남북한에 매우 강력한 신호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김선임 연구원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공동 대응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종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재 강화 외에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북한 정권을 실제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Well, we'll have to wait and see what specific countermeasures that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will.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 고립 심화를 감안할 때 국제적 대북 제재 협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협력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또 다른 우선순위입니다. 북한 정권이 팬데믹 봉쇄 기간에도 사이버 역량을 진전시키며 수익 창출을 위해 거금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사이버와 정보 유입 외에 또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지 클링너 연구원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Well, Presidents Biden and Yoon have already agreed that they would resume the rotational deployments of U.S.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미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재개에 합의했고 우리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동해상에 이미 전개된 모습을 봤습니다. F-22나 F-35 같은 폭격기와 이중능력 군용기를 한반도나 인근에 보낼 계획은 이미 세운 것 같습니다. 또 추가 군사훈련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 가하려는 어떤 제재도 오늘과 어제 그 전에 가할 수 있던 것들입니다. 역대 행정부는 단순히 정치적 대응이나 신호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제재를 유보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금융체계에서 돈세탁 범죄를 저지르는 12개 중국 은행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2017년 트럼프 정부에 이 명단을 보냈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죠. 우리는 북한을 위해 돈세탁을 하는 중국 은행에 단 1달러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 연구원님, 최근 북한은 로널드 레이건 함이 인근에 있는데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은 과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인근에 있을 때에는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요. 북한 정권이 더 대담해진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현상을 계속 보게 될까요?
Yes, I would say yes. Since Russia invaded Ukraine and threatened to use nuclear weapons.
그렇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이후 북한 지도자를 어느 정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 침탈 시 선제 핵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임박한 위협에 대응해 핵 선제 공격을 명시한 핵 무력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략 자산을 동원한 미한 연합훈련 중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이 모든 건 북한이 더욱 대담해지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국을 더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It's both. So it's simply looking at the range of the missiles. They have some that would only
둘 다입니다. 사거리를 보면 한국 전역, 일본 전역,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고 미국 본토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가진 거죠. 북한은 계속 역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강압하거나 실제 공격에 나설 때 미국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중거리 전술 핵무기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을 거쳐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장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있죠.
김선임 연구원님,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요. 미국이 자국 도시 한 곳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까요?
So as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crease, many South Koreans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많은 한국인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방금 언급한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2만 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하면 미국을 무력 중돌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북한이 미국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위협하든 말든 상관없이 말이죠.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매우 강력한 공약을 의미합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2만 8,500명과 도시 한 곳 중 선택을 해야 할까요?
Well, the short answer to would the U.S. risk a city to defend South Korea? The short answer is yes.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의 도시 하나를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는가? 짧은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에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절에 본 파리,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 D.C., 뉴욕, L.A.와 다른 도시들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확장 억제 제공을 공약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련과의 핵 교전으로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감수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도 동일한 공약을 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확인한 확장 억제 공약은 재래식 전력, 탄도미사일 방어, 핵우산을 포함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냉전 시절 파리를 언급하셨는데요. 프랑스는 핵무기 개발을 강행했습니다. 한국은 왜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죠?
Well, there has been advocacy within South Korea for South Korea going nuclear or
한국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 혹은 요청하는 데 대한 옹호론이 있어왔습니다. 둘 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자체 핵 개발과 미국 전술 핵 재배치, 심지어 대선 유세 당시 옹호했던 핵 공유에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앨런 김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토 요소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글피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6도, 최고는 5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미터, 서해에서는 1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최저 11도, 최고 18도, 남포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12도, 최고 17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7도, 최고 15도, 강계 오전 구름 오후에 맑고 최저 4도, 최고 14도, 해주도 오전에 구름 오후에 맑고 최저 13도, 최고는 19도가 되겠습니다. 함흥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최저 14도, 최고 17도. 신포, 흐리고 오전에 비, 최저 14도, 최고 17도. 장진, 흐리고 한때 비, 최저 5도, 최고 9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에는 맑고 최저 3도, 최고 11도. 원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는 19도입니다.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5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5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물결은 앞바다에서 2 내지 4미터, 먼 바다는 2 내지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입니다.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3.5미터, 먼 바다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이오웨이 세계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으로부터 동부와 남부지역의 여러 정착지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헤르손 지역에 해방된 정착촌들을 언급하며 우리 병사들의 성공이 리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의 핵심 거점인 리만 지역을 털어냈다고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네츠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강제 합병한 볼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움직임에 맞서 반격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국장을 구금한 사실을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완전히 솔직한 러시아 테러의 또 다른 표현이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러시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미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은 위험하고 무모하다며 핵무기 사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전쟁은 승리가 없으며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면서 이것이 나토와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그동안 점령했던 지역에서 후퇴하는 등 패배를 거듭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나왔습니다. 서방 지도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강제 합병하고 러시아 영토로 선언한 지난달 30일 이후 핵 사용 위협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군이 타이완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이 새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여러 차례 넘었고 그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타이완과 주변 해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타이완 인근에서 잇따른 군사훈련으로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지역을 계속 항해하는 것으로 중국의 군사훈련에 맞섰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모두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해 오는 30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브라질 선거 당국에 따르면 99.7%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48.4%,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43.3%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선거 당국은 두 후보 모두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해 오는 30일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좌파 성향의 룰라 전 대통령이 극우파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10에서 15% 앞선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조사가 자신에 대한 지지 열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토론에서 정면 승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집권 보수당 내 강한 반발에 초래한 최고 소득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했다고 B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코직 화탱 영국 재무장관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 45% 절폐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콰탱 장관은 최고 소득세율 45% 폐지안으로 인해 영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핵심 임무가 어수선해진 것은 분명하다며 이에 따라 45% 세율 폐지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국 기업 지원부터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감세까지 우리의 성장 계획은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면서도 우리는 이런 반응을 이해하고 귀담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온으로 인한 사망자가 87명으로 늘었다고 미 M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온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에서만 83명이 숨지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온은 인명피해 외에 주택과 다리 등 엄청난 재산 피해도 초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